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가르치는 이가 없이 어찌 깨달을 수 있는가라고 외쳤던 에디오피아 요한 간다에게 욕구를 맡은 내 시처럼 오늘 신도 주의 군과 자비를 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감화 감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말로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오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성령 안으로 불러들여 주시고 성령의 깨달음과 말씀 안에 우리의 마음의 어두운 부분들이 다 드러나 마땅히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우리의 인생 안에 주의 말씀을 펼쳐내는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거하게 하신 선물로서의 땅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바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피 튀기는 전쟁을 통해서 주어질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따라서 그 땅을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얻었다라고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들이 태어나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이 상황 가운데서 언약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8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런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는 이 본문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직 정착되지 못한 즉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아니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취한 조처들은 불가피한 관행이니 이 불가피한 관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속되는 영구적 관행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금의 생활에 맞는 임시 조처를 취한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까지 임시 조처를 행하는 방식으로서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에 가서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행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절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뒤이어서 너희가 평생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선물에는 요구가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은혜에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유와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들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은 자라면 당연히 율법 순종의 삶을 살게 되고 순종으로 반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설교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대한 말씀을 정말 귀가 따갑게 전했습니다.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뭡니까? 구속받은 신자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들이는 수단은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죠. 우리가 순종했으니 복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율법주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강조하는 것은 율법주의를 조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태도이기 때문에 율법 준수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될 첫 번째 규례와 법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이방 신상과 그들이 섬겼던 제단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제사를 드렸던 초소는 주위의 산보다 더 높이 오른 산이나 혹은 그늘진 나무 근처였습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높이 솟아오른 다른 손보다 더 키가 큰 산을 선택했는가? 아마 신령한 영역인 하늘이 더 가깝다고 여기기 때문이겠지요. 북한산에 가든지 아니면 다른 우리나라의 여러 명산들을 가보시면 항상 등산객들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절을 하는 모습들을 간혹 보게 되지요. 이런 것처럼 높은 산이나 그리고 신을 섬기는 장소로 나무 아래가 선택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훼파하라고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세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죄를 제일 싫어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본질을 가장 왜곡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10시부터 제네바 교리 문답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본질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인간의 이해 방식으로 설명하는 순간 우리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과 또 제단으로 만드니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상과 신상과 추상들을 다 제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상 숭배를 혐오하셨으면 에스겔서에 보면 너희가 정말 끝까지 우상을 섬기려느냐? 그러면 차라리 각각 너희가 우상을 섬기라고 차라리 그들을 그냥 내팽개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극히 멸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인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을 때 그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일부는 물에 떠내려 보내고 일부는 물에 타서 다 마셔서 그 모든 가루들을 다 없애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신상과 주상과 제단들을 다 철저하게 파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조치를 취하라고 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우상을 두면 반드시 우상과 같아지기 때문이고 그 우상에게 유혹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예배처소나 신상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생활하면서 자연히 그들은 그 우상들을 본받게 되고 우상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사야에서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우상 숭배의 죄였고 그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한 심판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우상과 같아지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손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걸어가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상인데 바로 이런 영적인 맹목의 상태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죄를 극히 싫어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종교 행습을 본받아서 예배한 일은 그 당시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현대도 사람들은 성경의 기준대로 예배하기보다 우리가 좋은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지요. 오늘날의 조국 교회 안에서 그 관행이 많이 사라졌지만 경배와 찬양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교회들마다 젊은이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야단 법석을 떨었지요. 그야말로 정말 나이트클럽인지 아니면 교회당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막 뛰면서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조국교회 모습 어떻습니까? 그 결과의 참혹함을,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을 위한 예배를 했는데 저도 선교단체 간사 출신이지만 선교단체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경적 예배 원리를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신을 섬기는 땅과 우상과 주상들을 다 찍어 없애도록 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이후로 이 가나안 땅의 성격이 바뀌어야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은 단순히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가는 주거지로서의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통치 영역이 되어야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가나안 우상이 서 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또 다른 제단이 있다는 것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흔히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라고 말하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제1조 12조 1조에 보면 그리스도가 교회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람의 금권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다른 어떤 무엇이 사실은 교회를 드라이브해 나가는 하나의 가장 핵심 어떤 원리가 된다면, 아니면 한 목회자의 철학이나 목회자의 생각이 교회를 이루는 하나의 구조와 틀이 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우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의 개인 성소 안에서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명령 안에서는 우상이 없습니까? 안락과 평안과 성공을 위한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잘 보십시오. 자신의 삶의 안녕과 평안을 도모하는 그 일에 관한 한,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위배되는 일이 있을 때 과연 그것들을 포기하고 주의 뜻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찾아볼 수 있습니까? 왜 우리는 그것들을 멸하지 못하지요? 실상은 그것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절대로 허물지 않습니다. 그냥 남겨둬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우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진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저 13,500년 전에 유효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우상들을 계속해서 진멸하는 작업을 단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실패했던 일이 뭐지요? 바로 우상을 타파하고 산당을 폐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이었습니다. 사무엘 시대의 산당은 물론 통상적인 예배 장소로 사용하기도 했고 솔로몬이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산당을 사용하긴 했지만 그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그 다음에는 산당은 더 이상 남아있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북쪽의 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겼고 유다 왕들도 산당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와 요시야 시대 산당을 피하는 일이 일시 일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그 산당은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산당이 뭐가 되었는가 하면 모든 혼합주의적인 종교의 온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이는 어떤 산당은 없겠지만 이런 산당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관행들이 있는 것이죠. 무슨 일천번제 번제 헌금을 드린다든지 40일 금식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든지 뭐 이런 아주 잘못된 기독교와 이 샤머니즘 종교가 완전히 이게 믹스된 그런 형태의 산당적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허물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 모습을 이루기는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인들이 가나안 신상과 우상을 제거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켰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G.K. 체스터톤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그칠 때 우리는 아무것도 경배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일 없이 그냥 산당만 폐했다고 해서 신자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고 교회다운 모습을 제대로 갖췄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일만 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섬기지 않는다면 우상 제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예배를 위해서 가난 우상과 주상을 다 회피하고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적극적 조처를 취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만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인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너희가 나와서 번제와 또한 속죄제와 또 여러 가지 낙헌 제물과 서원제를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신상과 제단을 허무는 소극적 자세에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각종 번제와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인들에게 나에게 나와 나를 예배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서서 신명기 6장이나 10장에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권면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이 요구는 단순히 정서적 요구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어떤 존재를 사랑하면 마음의 어떤 애정만 갖고 있는 것으로 끝내지 않죠.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헌신합니다. 내 삶 자체를 다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하라는 말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또 다른 명령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구는 전적인 헌신이나 순종에 대한 요구로서 이 요구는 무엇보다 예배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저희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늘 권면을 드리고 때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과 상담하면서 만약에 공예배를 드리는 이 일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어떤 직분도 저는 감당하실 필요가 없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일이 되어지지 않는데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모든 은혜는 예배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데 어떤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점점 신앙생활이 피폐해지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지켜보십시오. 예배에 깨어있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기를 등한시해요.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있습니다. 모든 에너지와 모든 열정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드리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 부르신 목적이 예배하도록 부르셨거든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뭐라고 말씀하라고 이야기했죠?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3일 길을 떨어진 곳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특별히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드릴 때 과거의 구원 사건이 오늘의 현재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실체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현실화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예배고 또 성찬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념하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도구가 성찬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엊그젠가 신문을 보니까 요즘에 인터넷상에서 우울증을 겪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우울증을 겪나 보니까 무슨 밴드라든지 카스토레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어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개인의 어떤 생활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올리면 어떤 사람은 댓글이 막 몇십 개 달리는데 자기는 안 달린다든지 한 두세 개 달고 끝이 나요. 우울증을 앓는 것입니다. 사실은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요즘에 정말 한 시간도 제대로 앉아서 이 설교 준비하기가 힘들어요. 뭐 메시지가 오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연락해야 될 일들이 또 떠오르기도 하니까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정말 이런 말씀을 비유로 사용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우울해하시나요?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울해하십니까? 하나님은 자충족자이시니 결코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배하라고 말씀하지요? 우리를 위한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아무 데서나 예배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라고 말했습니다. 11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죠. 이런 말씀을 염두에 두고 시편 132편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있을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택할 곳으로 시온을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장소를 여호와의 이름을 두실 특별한 장소를 택하였습니까? 사실은 그분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시죠. 굳이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만 예배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용하다는 기도원에 가서 혹은 용하다는 기도원 원장으로부터 뭐 안수기도를 받아야 병이 고침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사람을 높이는 지극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왜 우리는 특별한 기도원에 가서만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그런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왜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실 그곳에서만 예배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첫째는 주변에 이방 종교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순수하게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상상력을 발휘하지요. 아이디어를 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본질을 자기 아이디어 속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시도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방식과 사람의 관행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실 그곳에서만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하늘로부터 끌어내려서 지상적 차원의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잘못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둘 그곳에서만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특정한 곳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에 성소를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곳에 두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 곳에 두었다면 아마 다양한 종교적 숭배 방식이 계속 실행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로 분열되고 난 다음에 북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전혀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긴 것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 성소, 단 하나의 성소에서만 예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확보한 사건이 나타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함께 건너와서 아홉 지파 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함께 전쟁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타나지요?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단을 쌓았다라는 소문이 들려와요. 그러자 아홉 지파 반이 무기를 들고 그들을 죽이려고 나서는 사건이 나타나지요. 그런데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실제로 다른 하나님을 섬기로 했던 것이 아니었고 경계를 구분하기 위한 조처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전쟁이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런 내용들을 왜 성경에다가 담아놓았겠습니까? 만약에 단이 둘이었다면 하나님이 둘로 나누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사도행전에도 나타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나죠. 일어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19장으로 가면 에베소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사건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도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나타나죠. 그때 그 사실을 누가 반드시 확인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와서 확인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초대교회는 벌써 둘로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신앙의 통일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조국교회는 이런 면에서 이전과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이웃교회에서 부흥상회를 한다 그러면 그냥 함께 가고 말씀을 들어도 우리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말씀을 전하는 방식과 그 내용이 얼마나 다른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것이죠? 통일성이 그만큼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적용은 다양할 수 있으나 성경 해석이 다양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비슷비슷해야 돼요. 본문을 해석하는데 이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르게 해석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정된 곳에서만 예배하도록 하신 그 근본적 이유는 이방 종교의 제사의식에 오염되지 않고 신앙의 변질을 막기 위한 조처였던과 동시에 신앙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은 현상교회당에서 예배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순천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광주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 가서 예배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주님도 수가성 여인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 어디에서 예배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이 산에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신령과 진리로만 예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유일한 장소인 성전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되는가? 바로 그곳, 그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결국 이 말씀들은 다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께서 내리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구약적 방식으로 나타낸 말씀이 바로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두실 그곳에서만 예배하라는 바로 그 말씀이죠. 이름을 둔다는 말은 단순히 이름만 걸어둔다는 뜻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무슨 부동산 중개 면허증 빌려줘서 이름을 걸어두는 것처럼 이름을 걸어둔다고 하니 이름만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본질은 보지 못하고 불만 봤지요. 그러나 불만 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임재하신 것이죠.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감각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간파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임재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는 것은 내가 그 가운데 임재하겠다는 말씀이지 단순히 껍데기뿐인 어떤 이름만 그냥 걸어두겠다는 뜻이 분명히 아니죠. 자, 그런데 이런 사실은 완성된 계시를 가지고 있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고 3500년 전에 이 신명기 말씀이 선포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하라는 바로 이 말씀의 의미는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우선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이 장소는 여러 성소 중에 중앙 성소인가 아니면 유일한 한 장소인가 라는 이 질문에 먼저 답을 해야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유일한 곳은 그야말로 다른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곳으로서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 성소들 중에 중앙성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지요. 성경 어디에도 봐도 예루살렘 이외에 다른 어디에서 제사가 드려졌다라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장소는 어디를 가리킬까요? 역사적으로 보자면 실로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실로는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언약궤가 머물렀던 장소죠. 그 장소가 바로 실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12절에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둔 장소는 첫째로는 실로를 가리켜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섰다가 언약궤를 다 빼앗겨버리고 언약궤는 실로로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언약궤가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가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실로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 초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는 계시의 점진성 안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지만 신명기의 말씀조차 문자로 가지고 있지 않은 그들로서는 이 장소가 예루살렘이 될지 실로가 될지 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굳이 밝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곳이 어느 곳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고 인간은 신적 존재를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두실 특정한 장소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 장소에서만 자기 백성으로부터 예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시하는 이 제사와 예배의 성격이 매우 독특합니다.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제사를 이야기할 때 죄삼의 수단을 많이 말하죠. 속죄의 수단으로 제사제도를 많이 언급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지만 신명기에서는 희생제물이 속죄의 수단이 되긴 하지만 속죄의 수단의 사실을 강조하기보다 가난한 형제들과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는 교제의 수단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제사제도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죄삼의 은총을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이런 모습이 훨씬 더 많이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과 12절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각종 제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독특하지요. 이방 종교에서는 제사 음식이 신이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 관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종교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먹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물이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충족하시기 때문에 무언가 드셔야만 되는 힘을 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이러면서 예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건은 사실은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예배자의 자세예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는 말씀은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신명기 11장까지 이 특별히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언급이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11장까지는. 그런데 12장 들어와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26장까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는 말씀이 마치 후렴구처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 앞, 그 하나님의 얼굴 앞은 두려워 떨 자리죠. 그렇죠? 두려워 떨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 사건이 잘 나타나는 내용이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봤죠. 신명기의 내용인데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스라엘 민들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덜덜 떨었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대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즐거워하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이 성취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한 경외심과 아울러 기쁨과 감사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재물을 드리고 가족들과 노비들과 그 다음에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과 함께 먹으면서 즐거웠다는 말씀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레위기나 민수기 규례에 의하면 각종 희생제사나 십일조 혹은 서원제, 낙헌제물 그리고 모든 동물의 초태생을 드릴 때 각 사람의 소득의 수준에 따라 드렸을 것입니다.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드렸을 것이요. 적게 번 사람은 적게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많게 혹은 적게 드리긴 했지만 즐거워하는 일에 있어서는 다 함께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개인적 차이가 극복되었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로 인한 위화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는 많이 내었으니까 신세지기 어렵다. 나는 작게 냈으니까 좀 염치가 없다. 이런 어떤 정서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많이 내면 많이 낸 사람답게 자꾸 생색을 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적게 낸 사람은 내가 그런 은혜를 내가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자꾸 체면을 차리려고 하지요. 그러려고 하니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함께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와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분량은 다 각각 다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 안에서 최선만 다하면 돼요. 그리고 자꾸 키재기를 하든지 견주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사람들이지 많이 냈고 적게 냈고의 차이에 따라서 생색을 내거나 아니면 부끄러워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그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밤에 성찬식을 행했죠. 그래서 처음으로 5시에 우리가 조금씩 가져온 음식을 가지고 함께 뷔페식으로 음식을 먹었는데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대로 많은 사람 많은 사람대로 함께 와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신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그리고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에 감정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감정 없이 의무적인 행위만 수행하는 이 예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개혁교회에 들어온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나름대로의 비난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개혁교회는 너무 엄격하고 제도화되었다고 말하면서 개혁교회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발적인 마음속에 살아난 이 신앙을 이 자발적으로 드러낼 여지를 주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의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상태에 돌입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반론을 펼치실 것입니다. 현대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오랫동안 예배해왔던 사람들은 아니 제가 보니까 현대복음주의 교회들이 훨씬 더 막 기쁘게 막 손을 들고서 이렇게 열심히 감정적으로 찬양을 잘 하던데요. 이렇게 말을 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왜 그런데 그렇게 보일까요? 그 이유는 많은 복음주의 교회가 예배에서 음악의 사용을 극대화해서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고 이 자극에 마음이 고양될 때 은혜 받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 하면 음악적으로 고양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표출을 많이 하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년 교사 세미나 때 합동신학대학원의 이남규 교수님이 와서 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죠. 어떻게 사람들의 정서를 고양시킬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아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찬송을 하지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런 찬송을 먼저 시작해요. 그러다가 점점 찬송을 빠르게 하지요. 그 다음에 또 느리게 했다가 빠르게 했다가 그 다음에는 감정이 막 표출될 때 반응 키를 딱 올려서 부르고 막 그러지요. 그런데 길들여져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감정을 다 발산하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홈피에도 글을 올렸지만 칼빈이 했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음악은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중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악 자체가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중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유용하게 사용하는 음악은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주지만 잘못 사용되는 음악은 사회 동요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랬어요. 요즘 MTV 이런 거 보세요, 전부 다. 뮤직비디오 다 보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얼마나 음란한 내용인지요, 전부 다. 전부 다 인간의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음악들이에요. 사회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동요를 부르고 가곡을 불렀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약간 변두리 지역에 살았는데 하모니카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가곡을 연주하고 내려오고 그게 제 취미였어요. 오늘날 그런 아이들 찾아오기 힘들죠. 그런 정서를 갖기 힘듭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예배에서 음악이 너무 감동적이지만 그 노래가 그 음악이 진리보다 더 감동적인 것 때문에 염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참회록에다가 고백록에다가 뭐라고 하는가 차라리 음악을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프리처치는 반주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첫 음만 딱 잡는 그것만 첫 음만 혹 불고 그 첫 음만 가지고 그냥 예배해요. 오늘날 공예배를 흔히 축제라고 말하지요. 예,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축제적 성격의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말하는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일까요? 한번 구속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400년이 지나가는 동안 애굽에서 언약 백성들을 번성케 하시고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그 다음에 40년의 광야산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시키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할 때 즐거움과 기쁨의 정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 무슨 음악 사용을 멋지게 해서 이들이 지금 기뻐하고 즐거운 게 아니잖아요. 결국 신명에서 말하는 즐거움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으신 자의 정서 안에서 나오는 즐거움이요 약속의 땅에서 우리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자각에서 나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이 중요해서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 대전을 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기쁨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영적인 기쁨을 빼앗긴 사람은 육체적 기쁨으로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 그 가벼운 세속의 쾌락과 기쁨에 자신을 방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세속 오락들 별로 기쁘고 즐거워하지 않아요. 저는 젊을 때부터 좀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당구 치고 뭐 이런 거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하는지 몰랐어요. 장기 두고 이런 거 있죠. 신변 잡기들 뭐 이런 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통하고 신자들과 교제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 1절과 14절 말씀에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가 평생즉 행할 규례와 법도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4절에서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지요?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명령 순종이 앞과 뒤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 1절과 14절 안에서 했던 이 모든 내용들은 은혜를 받은 신자라고 하면 이런 모든 규례와 법들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종이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가나안 신상과 우상과 주상을 밀하는 것으로만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일부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삶의 내용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함께 들어와서 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어떤 사람은 삶이 좀 평안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런 모든 구별들을 다 철폐될 수 있는 하나님께 참된 만남 안에서 성도의 진정한 기쁨과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까? 약속의 땅에서 복주신 것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했을 때 드러나는 모습이죠. 그러면 바꿔 말하면 불순종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움켜잡고 거기에 집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것이고 나타날 것이고 마땅히 나눠줘야 될 것들을 나누지 않고 자신의 소유만 불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급기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우상화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할 수 있죠. 여러분은 그럼 어떻습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에너지를 어려운 지체들을 돌아오는 일에 사용하십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버는 소득의 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여유롭게 여러분들의 삶을 기름지게 하신 그 기름진 것들을 가지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불러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운 일에 사용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본문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이죠. 주의를 지키는 일로 예배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득의 한 부분을 기쁘게 바치는 일로 또 그 한 부분 중에서 어리고 힘든 이웃들의 필요를 은밀하게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일로 이런 내 삶이 드러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실제로 받는 신자의 합당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해서 눈으로 읽기는 하나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계셔서도 안 되고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그래도 알았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삶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로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의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잘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희들을 선택하여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 일원으로 저희들을 불러들이신 그 의도와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모든 우상들을 철폐하고 하나님만을 올바로 바르게 섬기며 예배하고 또 주께서 약속의 자손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들을 우리 혼자 향유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운 일에 손용할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가 구속받은 백성임을 우리의 삶 전체로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상에게 절을 하고 섬기고 더 이상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건세에 엎드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여 하나님 그분만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제와 다스림 안에 사는 것을 기뻐하고 또 그를 믿는 지체들과 함께 성도의 교통을 나누는 것을 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여호와를 아는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복을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그분의 얼굴을 맡아여 보고 주님 그분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